김중혁의 숏컷. 네, 숏컷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상우 작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나방 평행이라는 소설을 네, 읽어주셨습니다. 읽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되게 어렵네요, 역시.
지난주에 읽어주셨던 대목은 사실 정지돈 작가님이 이 해설을 써주셨을 때 위상수학의 힐을 해주셨는데 네네. 그 해설과 제가 보기엔 이 소설집에서 가장 부합하는 소설이 나방평행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전 이 소설이 약간 위치와 도형과 선과 원과 사각형의 소설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공간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상하게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는 계속 도형 같은 걸 떠올리면서 계속 변하는 도형, 다각형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원뿔형이 되었다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상우 작가님은 쓸 때 보통 이미지 같은 걸 머릿속에 좀 가지고 쓰시는 편인가요? 어떤 형태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는 이미지로 출발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좀 소리에 더 시작점이 가깝다고 해야 되나? 소리로 출발하는 이미지가 이미지에서 그리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저는 소설을 볼 때 계속 이미지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이라고 할 때 물론 공감각이라는 얘기도 나오기도 하는데 저는 재밌는 게 시각이 청각으로 변하고 청각이 시각으로 변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면 이런 대목입니다. 모자는 구름을 향해 회전하며 솟아올라 가는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모자가 날아올라간 곳에서부터 경복궁 안으로 쏟아지는 듯 했다라는 이 대목은 모자가 위로 올라가는 시각에서 출발하지만 내려오는 거는 어떤 소리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하고 문학 품은가 같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해설하면 싫다고 그랬는데 이런 이미지들은 재밌어가지고 계속 문장 안에서도 이미지와 내용들이 배반하는 그 어긋남 같은 게 저는 계속 읽게 만드는 동력 같은 거였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전 흥미롭게 읽었다는 말씀을 그냥 드리는 거고요. 해설 아니에요. 해설 아니에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유는 시간으로부터 오지만 단어는 생활로부터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어라는 게 결국에는 그 사람 생활일 텐데 이 단어들은 어디에서 수집을 하는 거예요?
단어들은 그냥 어디에나 있으니까요. 근데 뭐 독서가 아무래도 가장 큰 것 같아요. 독서가 가장 크고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독서일 수 있는데 해외 영화를 보면 자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자막을 약간 독서하는 느낌이 있어서 막 그런 것도 있고 뭐 어떤 음악을 들을 때 저는 가사 있는 음악을 잘 안 듣긴 하지만 그 음악의 제목 그리고 제목을 시작해서 풍겨지는 이 가사 없는 음악의 분위기 그런 것들에서 좀 많이 얻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런 것도 좋아요. 약간 발번역이라고 하잖아요. 뭐 책을 볼 때도 그렇고 영화를 볼 때도 그렇고
발번역. 네. 발로 뛰어서 하는 번역 같은 취재를 많이 해서 하는 번역.
되게 잘못됐다 사람들이 인식하는 번역들. 그러니까 한국어의 어순이 완전 잘못돼 있고 원래 뜻하는 것과 완전 다른 말들을 하는 그런 번역들이 가끔 되게 좋을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좀 한국어가 좀 더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해야 되나? 좀 너무 다들 정확한 문장을 너무 신봉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문학 어떤 소설 자체를 좀 너무 경직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느낌이 있어서요. 그런 것 발번역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더 뭔가 영감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일부러 발번역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죠. 그럴 필요는 없죠. 정말.
네. 예전에 그 행사할 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그, 소설의 이야기성이 없다, 공간이 없다, 뭐 이런 식의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좀 있는데, 서사 혹은 이야기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그때 해주신 말씀이 좋아가지고,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었어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야기가 없다고들 하지만 제 소설은 이야기가 분명히 있죠. 근데 그게 선형적인 흐름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 이야기를 어떻게 문장으로서 재현해내는 방식이 좀 되게 많이 다를 뿐이지 이야기는 있다고 생각하고 하고요. 그게 어떤 제 소설이 시적이라는 말보다 산문적이라는 표현이 더 맞다는 것도 약간 거기서 오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때 그 얘기 됐었죠. 이상우 작가님의 소설에 시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붙이는데 작가님께서 시적이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고 정확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산문적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다라고
네네.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 시적이라는 네. 말이 좀 되게 물론 일반 독자분들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건 너무 다 이해가 가지만 어떤 비평가로서 인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시적이라는 말 쓰는 건 되게 게으르다고 생각해요. 너무 네. 게으르고 너무 편한 말 같다고 생각해요.
표현하기가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정확하게 어울리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시적이다라는 말을 쓰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야기라는 게 반드시 선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시간 순서대로 배치되는 것만이 이야기가 아니라 공간적인 이야기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윤곽으로서 이야기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상우 작가님 소설은 어떤 시간이나 이야기보다는 세계 윤곽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각도, 시선 같은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할 일은 아니고. 네. 근데 첫 책을 내셨으니까 작가 자신이 어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뭐 댓글도 제가 살펴봤었는데
없죠 거의.
아, 있던데요. 네, 있는데 극단으로 나뉘던데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뭐 댓글이 거의 없고 뭐 그중 하나는 뭐 지인이 쓴 거고 그러니까 댓글 네, 세 개 달렸는데 그중 하나가 지인이니까
아니, 뭐, 다섯 개 있던데요?
다섯 개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댓글 보면 뭐 슬프기도 하고 근데 되게 최대한 신경을 안 쓰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은데 그건 되게 쉽지 않은 일 같아요.
네, 저는 그때 며칠 얼마 전에 그 자리에서 했던 말 중에 기억이 나는 게 독자들이 좋아할 만한 소설을 써야 한다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한테 네. 독자들을 얕보는 것이다. 그것은 독자들은 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자신은 독자들과 부딪혀서 어긋나고 이렇게 뭔가 그런 소설을 쓰고 싶다는 얘기를 네. 해주셨잖아요. 저는 그 이야기가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재밌는 소설이 좋아서 재밌는 소설 쓰시는 분들은 저는 되게 좋아요.
네.
근데 선형적인 이야기를 선택하는 이유로서 독자를 두는 작가들은 저는 좀 불신하는 것 같아요. 그 독자들을 위해서 뭐 재밌는 이야기를 쓴다. 독자들을 위해서 쉬운 문장과 뭐 쉬운 방법을 선택하겠다. 그건 되게 좀 정말 독자를 좀 되게 폄하하는 거죠. 사실 저도 그렇고 중형님도 그렇고 독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작가들의 글은 조금도 읽어보고 싶지 않죠.
네. 저도 덧붙이자면 네, 숟가락을 얹자면 한국 소설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뭐 이렇게 되어야 한다. 이야기가 뭐 강해져야 하고 뭐 영화로도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매력적인 이야기가 한국 소설의 미래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을 때마다 좀 화가 납니다. 아, 우리를 뭘로 보고 한국 소설의 미래가 고작 그 정도면 나는 소설을 안 쓰고 만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한참 그런 얘기 유행했었죠. 원소스 멀티 유지해야 한다.
아, 그거 되게 유행했었죠.
진짜. 정말 싫어하는 말인데 어떤 소설은 그 원소스로서 멀티 유지하지 못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한 어떤 세계일 수도 있는데 그런 한계를 약간 계속 지어주고 그런 소설을 약간 오히려 한정시키는 게 저는 소설을 얕잡아보는 듯한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데는 뭐 작가들 책임도 물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비평가들 책임도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뭐 그 문단 외부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 문단 안에서 돌고 있는 이 성질이 좀 너무 오랫동안 잘못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그렇죠. 물론 말씀도 약간 덧붙이자면 그런 재밌는 이야기들도 좋죠. 훌륭한 이야기들이 네, 많고 그런 이야기들도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뭐 이상호 작가님 같은 소설 그런 소설이 필요한데 모든 소설이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뭔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네. 접근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기 이제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라디오스타는 아니지만 10년 전 이상호 작가님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으며 어떤 사람이었나요?
10년 전에 저는
야 88년생이면
그러니까 대학 입학 전
그렇죠.
하지만 아직
아 그렇죠.
고3 졸업식은 안 치는
야 질풍노도식이겠군요. 뭐 했을까 궁금하네 진짜.
아 그때 저는 항상 후회하는 게 책을 정말 안 읽었어요 그때. 그래서 너무 후회가 돼요. 책을 더 많이 읽었어야 되는데 그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놀기만 해서.
뭐 하고 노셨어요?
뭐 여행 다니고 뭐.
아 그게 훨씬 좋은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책 보는 것보다.
근데 책은 정말 읽었어요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때부터 좀 책을 좀 많이 읽어뒀을 걸 하면은 하는 생각을 좀 해요.
요즘에 책 많이 보세요?
많이 보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잘 안 되죠. 뭐 재밌는 것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재밌는 게 많은데 책을 꼭 많이 봐야 될까요?
아 책이 근데
물론 책을 보면 좋죠. 좋은데
되게 좋은 게 저라는 어떤 개인이 좀 자세해지는 느낌을 받아요. 좀
자세해지는.
네. 개인으로서 좀 자세해지는.
그 말 표현 좋네.
너무 좋아서 그 책이 가장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인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자주 읽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10년 후에 이상호 작가님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어떻게 되어 있겠다는 건 정말 생각 못 하는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죠. 아직 오지 않은.
제가 지금보다 더 나은 인간이었으면 생각은 있어요. 좀 그때도 계속 공부를 멈춰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도.
저 자세한 인간이라는 표현이 좋은데 자세한 인간은 어떤 인간일까요?
삶의 생각이라는 게 가장 좀 개인으로서 가장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일이기도 하잖아요. 어떤 생각이라는 그것 자체가. 근데 책을 읽으면 그 생각이 더 자세해지는 거죠. 내가 어떤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이 좀 더 자세하게 갈 수 있는 거죠.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자세해진다고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저는 이상호 작가님이 어떤 활동을 펼칠지가 궁금한데 과연 이분이 장편도 쓸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왠지 제발트나 뭐 그런 소설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어떠세요? 장편이나 혹은 다른 단편집에 대한 활동 계획?
확실히 그 80매라는 분량에게는 좀 질린 면이 없잖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근데 그렇다고 장편을 쓰고 싶다는 생각도 없고요. 그냥
조금 더 긴
이게 분량의 문제가 아니라 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각도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들이 좀 있어요. 요새는 뭐.
네, 매 순간 계속 바뀐 혹은 진화하는 이상호 씨를 볼 수 있는 네. 저는 아직까지 이 이상호 작가님의 프리즘을 다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다 볼 수가 없어요. 볼 때마다 달라지고 그래서 저는 이어서 보는 것도 재미있지만 끊어서 펼쳐서 그 대목대목을 읽는 것도 재미있는 독서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 그 나방평행이 특히 좀
네, 그렇죠.
아무데서나 시작하셔도 돼요. 네. 뭐 처음부터 읽을 필요가 없고요.
네.
거꾸로 읽어도 되고 그냥
그렇죠.
아무데서 시작해도 되는
수준 같아요. 아까 읽어주신 지난주 읽어주신 것처럼 도형과 선과 이런 거를 염두에 두시기만 하고
네.
어디에서부터 읽어도 재미있는 그런 네. 소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숏컷 해보시니까 어떠신지 그리고 청취자분들에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청취자분들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한국 소설 되게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거 그리고 특히 지금이 뭐 저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되게
말 세운 더듬은 거 알죠 지금? 저 때문에? 네.
저 때문에 아니라
진심이라는 거죠 저거는.
되게 재밌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막 최근에 데뷔한 작가들 막 소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재밌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